B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어제 대북 제재의 일부 해제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 결의안 초안에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에는 특히 남북한의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 경상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와 6자회담 부활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시험을 할 것 같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유럽을 방문한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적 발언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20여 년 이상 북한을 지켜봐서 그들의 전략과 엄포에 익숙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앉아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대안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보는 긍정론자로 남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훈련에 치중함으로써 미한 연합태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말에는 데비트 체제가 철저하다고 확신한다고 에스퍼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미국 보잉사가 737 맥스 기종 생산을 내년 1월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보잉은 737 맥스의 안전성에 문 제기된 뒤에도 이 기종의 생산을 계속해왔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 항공에서 운영하던 737 맥스 여객기가 추락해 300명 이상이 숨졌고 이후 이 기종은 운항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기종 운항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사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고치고 올해 말에 운항이 재개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해경 함정이 오늘 센카쿠 열도를 순찰 항해했습니다. 중국 신문망과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각각 자국 관계기관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날 오전 중국 해경 선박 4척이 센카쿠 열도 근해에서 1시간 30분가량 항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선박이 진입하자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이 접근해 해당 교도통신은 올 들어 중국 선박이 31차례 센카쿠 열도 해역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에도 중국 군함 4척이 일본 오키나와 인근 미야코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군함은 구축함 1척과 호위함 2척 그리고 보급선 3척 등이었습니다. 동중국해에 있는 센카쿠 열도는 중국과 일본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지역입니다. 파키스탄 법원이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게 반역 혐의로 오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파키스탄 특별법원은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정권 보위를 위해 지난 2007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 헌법 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조처로 헌법 시행이 중단되면서 2007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받았습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집권당이 총선에서 지자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파키스탄 군 수장 출신이 반역죄로 기소된 건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 오늘 취역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한 항공모함 라오닝함은 우크라이나에 있던 미완성 항공모함을 들여다 개조한 것입니다. 재래식 디젤 엔진으로 가동되는 산둥함은 함재기 40여 대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둥함은 사냐 해군기지에 배치돼 남중국해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해 만남을 공개 제안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북한 측이 무반응으로 일관하면서 북한이 결국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행동에 나선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watch it. We'll see. I'd be disappointed if something would.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치적 합의를 통한 비핵화가 최선이자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은 오전은 맑겠고 함경 남북도 지역 새벽부터 모레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4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박 3일간의 한국 일정을 마치고 오늘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비건 대표는 한국에서 북한 측에 만남을 제안했는데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결국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방한 이틀째인 16일 미국이 창의적인 해법을 북측에 제시했다고 밝힌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대표. 한국 외교부에서 진행된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여기 한국에 와 있고 북한은 미국을 어떻게 접촉할지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에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한 겁니다. 비건 대표는 김연철 한국통일부 장관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북한과 타당성 있는 단계와 유연한 조치를 통해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를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17일 오후 비건 대표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비건 대표와 미 행정부가 명확히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비건 대표를 만나 실무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낮았다는 설명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런 입장은 전혀 나오질 않았죠. 그리고 비건이 와서 이번에 너무 명확하게 보여줬지만 물밑 접촉을 북미 간에 특히 북한이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건 대표도 북한한테 제안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반적으로 지금 북미 간의 이 대화의 환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박 교수는 연내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미북 양측이 만나야 한다며 북한이 미국과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이번에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새로운 길은 내년 미국 대선까지 길게 바라보는 정책으로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는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은 건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연말 시한을 자기가 정했잖아요. 그럼 이걸 갑자기 바꾸면 자기 체면도 구겨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연말, 연초, 1월 이때까지는 압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한국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지금은 미국을 징벌하고 긴장을 높여야 하는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12월 말까지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안을 가져오지 않을 게 확실한 만큼 미국에 대해 화를 내는 모양새를 연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지금은 미국과의 긴장을 통해 내부를 결속하고 김 위원장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의 판을 완전히 깨는 행동, 즉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핵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든지 그런 거는 거기까지는 안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지만은 그 선 아래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일단 하고 그다음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미련을 아직까지 완전하게 버렸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긴장을 높이다가 내년 중반쯤에 다시 한번 미국이나 북한이나 협상을 시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비건 대표가 워싱턴 출발 전까지 뉴욕 채널 등을 통해 북한의 대화 의지를 꾸준히 타진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답을 주지 않았다는 건 만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비건 대표로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가장 강력한 성명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특히 비건 대표가 미국이 설정한 데드라인은 없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이 설정한 데드라인에 끌려가지 않는다. 미국은 미국 측에 협상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일부에서는 대화를 이어가자는 취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은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신 센터장은 북한은 이제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미국을 향해 먼저 연말 시한을 설정한 건 김 위원장의 악수, 즉 나쁜 수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행동에 나선다면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밝힌 지 8일 만에 나온 북한 관련 발언입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추가 행동에 대해 실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We're watching it. We'll see. I'd be disappointed if something would be in the works. And if it...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북한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북한에서 어떤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면 실망할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실제로 북한을 비롯한 다른 많은 곳들을 긴밀히 지켜보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watching North Korea. We're watching many places actually very closely. But North Korea, we are watching.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 관련한 발언은 지난 8일 이후 약 일주일 만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고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김정은이 너무 영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력 아래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약속대로 비핵화를 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히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한의 대미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과의 정치적 합의를 통한 비핵화가 최선이자 유일한 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스퍼 국방장관이 16일 유럽 방문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적 담화들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들의 수사는 우려사항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담화에서 시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봤다며 그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시험을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자신은 북한 희망적이며 여전히 낙관적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대안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이 계속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높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많은 훈련들이 한국 측과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특히 4반세기 동안 한반도를 지켜보면서 북한의 전술과 엄포에 익숙하다며 우리는 진지하게 마주앉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합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건수비야말로 최선이자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한국 방문과 북거리 로켓 시험이 될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비건 대표의 방한 메시지는 북한의 중대한 도발을 하지 말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향후 중대 도발을 할 강한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이런 행동들은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는 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밝힌 비건 지명자의 발언을 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열흘 ICBM 발사를 위한 새로운 엔진과 기술 시험이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향후 어떤 정책을 택할 것인지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노동당 전원회의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위성이나 ICBM 발사로 돌아간다면 북한의 핵 위협을 해결했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명백히 모순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거 캠페인 기간 중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이 준비하고 있다는 크리스마스 선물의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다음 행보는 인공위성을 로켓에 실어 지구 궤도에 올릴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송은 전직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북한은 아직 핵탄두를 탑재했다며 다음에 취할 조치로는 탑재물을 북태평양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 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감행할 수도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어 이는 훨씬 더 도발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관심을 받지 못하면 가장 도발적으로 행동한다는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를 인용해 북한이 만약 도발을 한다면 미국은 군사훈련과 한반도 내 새로운 전략자산 배치로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언론들은 미북 협상의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북한이 이번 달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단의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이번 달에만 중대 시험을 두 차례 실시한 점에 주목하며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엔진을 개선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북한이 만약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정책의 승리로 내세웠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 중단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비건 대표의 방한 메시지는 평화 촉구에 방점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크리스마스가 평화의 시대를 여는 날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힌 비건 지명자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또 북한의 중대 시험으로 미국은 비핵화 교착 상태를 타개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최근 두 차례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는 인공위성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과 13일 두 차례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담화와 최근의 시험 등을 놓고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북한의 가능한 추가 도발은 인공위성 혹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설령 북한이 평화적 목적의 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해도 유엔 안보리는 이에 대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활동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니키 헤일리 당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 등을 이용한 도발 시 더 큰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And should the North Korean regime conduct another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test, this resolution commits the Security Council
결의 2397호가 명시한 안보리의 추가 대응은 바로 석유입니다. 결의 2397호 28항은 만약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이용해 장거리의 발사체를 발사한다면 안보리는 북한의 석유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탄도미사일 발사 혹은 이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발사체 발사 등의 도발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북한의 석유 수입 제한을 안보리 의제로 다루도록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둔 겁니다. 현재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원유 연간 수입 한도는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석유 수입에 대한 제한 조치란 정제유 혹은 원유 수입 한도의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간 수입 한도 제한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 강화도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미국은 지난 6월 북한이 선박 간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연간 한도인 50만 배럴을 훌쩍 넘긴 정제유를 수입했다며 각국의 엄격한 제재 이행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리거 조항이 자동적으로 제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석유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했지만 실제 제재로 이어지려면 안보리 회의를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원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나라인데 통상 대북 제재에 대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동창리 발사장에서 실시한 시험을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섣부른 결론은 이르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박정천 총참모장은 지난 14일 실시한 서해 위성발사장의 중대한 시험과 관련해 미국의 핵 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16일 VOA에 새로운 전략무기는 고체 연료 기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의미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ad very good success with solid fuel thus far. At all the new short-range...
북한은 올 들어 선보인 단거리 미사일들을 포함해 북극성으로 불리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또 이를 지상 발사형으로 개조한 KN-15형 등 모두 고체 연료 발사 기술에 집중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중단거리 미사일의 고체 연료용 엔진 기술 축적이 고체 연료용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개발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액체 연료용 미사일보다 발사 속도가 빠른 전략적 이점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고체 연료 전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부분 궤도 폭격 체계의 연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FOBs,
부분 궤도 폭격 체계는 일단 저고도로 발사한 뒤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아 궤도 이동용 역추진 로켓을 이용해 목표를 향해 강화 공격하는 방식으로 옛 소련이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발표한 7분이라는 시간은 발사 첫 단계 엔진 실험으로는 상당히 길다며 재진입체 실험 외에 부분 궤도 폭격 체계 또는 다탄두 미사일 등 다음 단계 비행 실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미 본토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알래스카 등 북극을 향해 쏘는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배치된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언급한 무기가 남극 쪽에서 강화하는 부분 궤도 폭격 체계일 경우 사실상 대응 가능한 조기 경보 체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t much in terms of the US early warning architecture. The United States is not oriented itself.
그러나 윌리엄스 부국장은 부분 궤도 폭격 체계 기술은 북한으로선 아직 어려운 분야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추진체 고도화에 좀 더 무게를 둔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동창리 시험이 2017년 북한이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했을 당시 자체 엔진 개발에 회의적이었던 미사일 전문가들의 분석을 의식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key is a lot of people speculated that in 2017 the missile engines that they used were ones they had purchased, not ones.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상당한 양의 ICBM 이동형 차량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I deal with that North Korea has already fielded a significant number of ICBM.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실험은 자체 엔진 개발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전략군으로서 대량 생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한 움직임은 북한이 어떤 실험을 했는지 또 향후 어떤 다른 무기체계 개발에 적용할지 예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실험이 엔진 실험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7분이라는 시간은 고체 연료 실험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아예 다른 성격의 실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But they didn't explicitly say that they tested an engine for 7 minutes. So perhaps we are just speculating right now into the wrong direction.
실러 박사는 특히 이번 실험으로 과거 화성 15형의 자체 엔진 개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높아졌다며 이미 성공한 액체 연료 기반 엔진이었다면 왜 또다시 실험을 했는지 그 동기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은 제재 해제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통신은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일부 해제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 결의안 초안에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과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에는 특히 남북한의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오는 22일까지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될 경우 북한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해산물과 의류 수출이 재개되면 북한의 무역이 상당 정도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고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15개 나라 중 9개 나라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지지할 뜻이 없음을 분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일부 해제 제안 보도에 대한 BOA의 확인 요청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조기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이겠다고 위협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와 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관계 변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의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이런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외교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이런 일들을 혼자 할 수 없다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해야 한다는 점과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비극적이라면서 긴급한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여성 행동 코리아 피스 나우는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포괄적인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제재로 인도주의 분야에 악영향을 줄 목적이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현재의 대북 제재는 국제기구와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긴급한 혹은 장기적 인도주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농기구와 의료기기를 비롯해 금속이 포함된 물품은 일반적으로 다 북한 반입이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재가 북한의 경제성장과 국제무역도 가로막고 있고 특히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산업에 대한 규제로 여성들의 안보와 생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피스 나우는 북한의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연말에 강제로 일자리를 뺏길 예정이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 상황에 안보리가 긴급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안보리가 제재의 악영향과 제재의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 준수 여부를 다룰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과도한 피해를 줄이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코리아 피스 나우는 지난 10월 대북 제재의 영향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제재가 특히 북한 여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과거 대북 제재를 총괄했던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주장했습니다. 제재를 통한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내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이비드 코언 전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16일 미국이 현재 이행하고 있는 대북 제재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North Korea sanctions policy is dead in the water. Right.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를 총괄했던 코언 전 차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신미국 안보센터에서 미국의 제재와 억지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VOA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코언 전 차관은 미국의 다양한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을 비핵화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re we are today is, you know, we have a whole raf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코언 전 차관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대북 제재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At the beginning of this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I think was doing actually quite a good job.
2017년 가을 도입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방안을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한 건 적절했다는 겁니다.
One was it was significantly enhancing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엄중한 사안에 대해 적용돼야 하며 북한의 핵 개발은 그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코언 전 차관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제대로 참여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도 북한에 대한 압박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to secondary sanctions, the administration was focusing a good deal of energy on getting China.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도 어느 정도 대북 압박을 키워가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 만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그동안 북한에 대해 키워온 압박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n the Singapore summit came. And the president squandered.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이 이제 없어졌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성공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코언 전 차관은 북한의 사례는 제재가 정책 자체가 아니라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what the North Korea example demonstrates is that sanctions are not a policy.
정책이 짜임새가 없으면 제재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재의 근본적인 개념은 강압이며 적의 행동을 바꾸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선 제재를 통해 신호를 제대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idea behind sanctions is coercion. It is to change the behavior.
코언 전 차관은 제재를 이행하는 데는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f you're not sending a consistent message.
코언 전 차관은 제재를 통해 보내는 신호가 일관성 없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미국 의회 하원의 대표적 지한파 인사인 아미베라 의원이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베라 의원은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하원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아미베라 의원이 외교위 아태 비확산 소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외교위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베라 의원이 신임 아태 소위원장에 발탁돼 이날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아태 소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브래드 셔먼 의원은 금융위 소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셔먼 의원은 지난 10월 엘리아 커밍스 하원 의원의 별세로 공석이 된 감독개혁위원장으로 캐롤린 멜로니 의원이 선출되면서 공석이 된 감독개혁위 투자보호사업 자본시장 소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베라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위원장으로서 미국이 모든 정치, 군사, 문화, 경제적 도구를 활용해 미국의 이익을 지원하고 아태 지역 미국의 공약을 유지, 증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태 소위는 영내 동맹국과 파트너 강화 방법을 포함해 이런 수단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아태 국가들과 관여할 때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함께 움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베라 의원은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 겸 미 전직 연방의원협회 코리아 스터디 그룹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베라 의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무게를 둔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상응 조치라는 최종 목표를 담은 빅딜 속 스몰딜을 주장했습니다.
What I'd probably suggest is get a framework of what the endpoint is and the endpoint.
특히 스몰딜에는 핵시설 한 곳을 완전히 검증 폐기하고 그 대가로 남북 경제 협력 사업 중 한 가지를 개방하는 조치가 담길 수 있다고 V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10월 미북 실무협상 결렬 이후 인터뷰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비핵화 협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평균 기대 수명은 72.1세, 교육기간은 10.8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개발계획 UNDP는 각국의 삶의 질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정보 부족을 이유로 북한은 전체 통계에서 제외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가 발표한 인간개발지수 2019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기대 수명은 여성이 75.5세, 남성이 68.4세로 평균 72.1세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78.9세, 한국의 82.8세보다 낮은 겁니다. 또 평생 교육 기간은 10.8년으로 미국과 한국의 16.3년, 16.4년보다 짧았습니다. 노동률에서는 여성이 74.3%, 남성이 87.3%로 매우 높았고 공공보건 분야에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수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국민 1만 명 기준 의료진은 36.7명으로 미국 25.9명과 한국 23.7명보다 많았습니다. UNDP는 각국의 평균 수명과 고용률, 교육, 환경 수준, 공공보건, 국민 총소득 등을 토대로 한 개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평가합니다. 전체 180여 개국 가운데 노르웨이가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혔고 스위스와 아일랜드, 독일, 홍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공동 15위, 한국은 이스라엘과 공동 22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북한인 소말리아와 나우루, 투발루, 산마리노와 함께 통계 순위에서 빠졌습니다. 한편 유엔 개발 계획은 21세기 인간 개발의 불평등을 부재로 한 이번 보고서에서 사회적 변화가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40년 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계층 이동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태어나기 전부터 건강과 교육, 인권 등에서 불평등이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희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이죠?
네, 새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미국과 멕시코 간 갈등이 봉합되면서 미국 정부가 계획대로 후속 일정을 진행할 예정.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반역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 후보 토론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토론 주최 최측이 편파적이라면서 비판하면서 불참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네. 자, 오늘 세계는 지금 새 무역협정을 둘러싼 미국과 멕시코 간의 갈등 일단락됐다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미국과 멕시코가 16일 새 무역협정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면서 다음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이 이날 노동감독관 파견 문제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확인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노동감독관 파견 문제가 이게 문제가 됐던 모양이죠?
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요. 지난 10일 기존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대체할 새로운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에 전격 합의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백악관이 지난 13일 하원에 보낸 USMCA 이행을 위한 부속 문서에 멕시코의 노동개혁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노동부 관리를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파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멕시코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원래 그 USMCA는 없었던 내용인가요?
그건 아닌데요. 미국은 USMCA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멕시코의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해왔고요. 예. 새로 합의한 협정에도 노동자들을 잘못 대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 감독관을 파견해서 공장들을 살펴보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하지만 합의에는 양국이 선정한 독립적인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인가요?
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16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양국 간에 어떤 비밀 합의도 없었으며 노동감독관 파견은 당초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예.
또 지금까지 멕시코 측의 협상 대표로 나섰던 세아데 외교 차관도 이는 멕시코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네.
예, 세아데 차관은 미국 정부가 권고를 할 수는 있어도 다른 나라의 노동시장을 감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그래서 멕시코의 외교차관이 워싱턴을 급하게 방문한 거군요.
네, 16일 워싱턴을 찾아서 미국 측 협상대표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세아데 차관은 회담 후에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만족을 표했습니다.
양국이 만족을 했다면 다행이네요. 어떻게 해결된 건가요?
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멕시코 정부에 서한을 보내서 노동감독관 파견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USMCA 합의에 따라서 미국이 멕시코에 보내는 인력은 노동감독관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며 멕시코의 모든 관련 법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이 파견 인력은 멕시코의 노동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멕시코 정부와 노동자, 시민단체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멕시코의 노동개혁에는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또 독립위원회는 미국과 멕시코 인사가 포함된 3인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미국 측 대표가 설명을 하면서 일단 지난 주말에 그 양국의 갈등은 일단락된 그런 양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르셀로 오브라도르 멕시코 외교장관이 미국이 새 무역협정 이행을 위해 마련한 관련 조항은 미국 내부의 문제로 멕시코와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멕시코는 미국이 보낸 인력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노동 당담 담당관을 둘러싼 양국의 의견 차이가 USMCA 합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새 무역협정을 둘러싸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아주 오랜 기간 진통을 겪어왔는데 이제 세 나라 모두 의회 비준을 받으면 되는 상황이죠?
네, 지난 3일 이 3국이 오랜 진통 끝에 전격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지금 의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네.
멕시코는 이미 지난 12일 상원의 비준까지 마친 상황이고요. 캐나다도 의회의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은 지난주 민주당이 지지 의사를 나타낸 가운데 19일 하원 전체 회의에서 비준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파키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파키스탄의 전직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네요.
네, 파키스탄 법원이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전 대통령에게 반역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파키스탄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자 군 최고 통수권자가 사형을 선고받은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네요. 자, 반역죄라고 했습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 어떤 죄를 저지른 겁니까?
네, 지난 2007년 11월 재임 기간에 반정부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헌정 질서를 마비시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수도 이슬라마바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주요 법관들을 가택연금하거나 해임하면서 전국적인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무샤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됐고요.
예.
결국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사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반역 혐의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이 나와즈 샤리프 전직 총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요, 정치적인 앙숙인데요.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1999년 무혈 쿠데타로 샤리프 정권을 전복하고 정권을 잡아서 2002년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샤리프 전 대통령은 2013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정권을 다시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요.
네.
같은 해 무샤라프 전 대통령의 반역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이듬해 공식 기소됐습니다.
네. 재판에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나오지는 않았다고요?
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날 재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예.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척추 질환 등을 이유로 지난 2016년 3월 출국해서 지금까지 그곳에서 체류하고 있는데요.
네.
병이 심해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판결 상황을 좀 보죠. 재판부가 그러면 판결에 전원 합의를 한 건가요?
이날 재판은 3인의 판사가 했는데요. 한 명은 사형 선고에 대한 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반대.
네. 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임난칸 현 정부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전에 판결문 등 재판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 파키스탄하고 그러면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없는데요. AP 등 주요 매체들은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는 있지만 양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강제로 귀국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 연합 당국이 무샤라프 전 대통령을 강제 체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관측 입니다.
네, 자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그 무샤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01년 미국에 대한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알카에다와 탈레반 무장 세력 격퇴에 나섰습니다.
네.
하지만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테러와의 전쟁을 명목으로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는 국내외 강한 비판을 받았고요. 여기에 베나지르부터 전 총리가 암살되면서 급속히 인기를 잃고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 미국하고 파키스탄은 관계가 좀 어떻습니까?
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로 미국의 대테러 작전에 있어서 파키스탄의 협력은 필수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새해 첫 연설로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 원조 중단을 선언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임란칸 파키스탄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워싱턴을 방문하는 등 양국 간의 관계 재설정 노력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열릴 대선 후보 토론회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트위터를 통해서 내년에 진행될 대선 후보 토론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우선 민주당 내 토론을 통과하는 행운의 인물이 누가 되든 그와 토론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
경제를 비롯한 자신의 임기 중 업적이 매우 좋다면서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후보와 세 차례 이상 토론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그 대선 후보 토론에 문제가 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요?
네, 소위 대선 토론위원회라는 곳이 트럼프 혐오자들과 트럼프는 무조건 안 된다는 반대자들로 구성됐다는 점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편파성이 있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예.
실제로 지난 2016년 토론회에서 위원회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2016년도에 그 대선 토론 상황을 좀 알아야 되겠네요.
네, 3년 전 그들 그러니까 대선 토론회 토론위원회는 사기꾼 힐러리와의 첫 토론회에서 내 마이크를 조정하다가 공개 사과했다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었습니다.
네.
당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음량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았고 위원회가 이를 인정했던 일을 언급한 건데요.
네.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자신이 불공평하게 대우받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의 문제점을 주장한 이유가 뭘까요?
네, 토론회 위원회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될 토론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현직 대통령으로서 토론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파적인 위원회에 몹쓸 정치를 피하는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을 하면 공표로서 불참을 하면 민주당 후보가 확정이 되더라도 그러면 토론이 안 열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토론에 관한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요. 그때까지 대선 토론위원회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또는 공화당을 대변하도록 인정받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이 대선 토론위원회는 게 어떤 기구입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비영리 기구인데요. 지난 1987년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동 후원으로 세운 곳인데요.
네.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지낸 프랑크 파렌코프 변호사 그리고 여성 유권자 연맹 대표를 역임한 노루시 라이딩스 씨 그리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지낸 케네스 윌렉 씨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내년 대선 토론
후보들의 첫 토론은 내년 9월 말로 잡혀 있습니다. 11월 대선 투표일을 얼마 앞둔 시점인데요.
네.
총 3차례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도 한 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할 민주당의 당내 후보 경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는 19일 6차 당내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서부 최대 도시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되는데요.
네.
앞서 5차례 토론을 거치면서 이 4강 구도, 그러니까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리고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 사우스밴드 시장으로 형성된 상황입니다.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경선 초기 부동의 1위였다가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이 계속 이름이 거론되면서 잠깐 지지율이 정체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다시 선두를 굳히는 양상입니다. 이번 중에 군소주자였던 부티지지 시장이 약진하면서 상위권 예비 후보들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네, 19일 민주당 토론회는 누가 나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네 사람 외에 세 명이 더 나가는데요. 에이미 클로 부처 상원의원과 자산가 출신 톰 스타이어 예비 후보, 그리고 사업가 출신 앤드류 양 예비 후보까지 총 7명이 참가하는데요.
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인정한 토론 참가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대체로 맑겠고 양덕 지역은 오전에만, 강계는 오후까지 구름만이 낍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1도입니다. 남포 영하 5도, 낮에는 0도. 중강 아침 최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영하 5도에 머물겠습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맑겠고 오후에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어제보다 11도, 12도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영하 4도, 개성 영하 5도, 사리원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3도 정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입니다. 함흥과 심포, 장진, 원산, 장전 지역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5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6도입니다. 낮 기온은 3도. 예산 아침 최저 영하 2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는 막다가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5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 1에서 4미터로 일겠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의 마감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어제 대북 제재 일부 해제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 결의안 초안에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에는 특히 남북한의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경상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와 육자회담 부활 등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시험을 할 것 같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유럽을 방문한 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적 발언에 대해 묻는 취재진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20여 년 이상 북한을 지켜봐서 그들의 전략과 엄포에 익숙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앉아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대안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보는 긍정론자로 남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 오늘 취역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오후 하이난성 싸냐 해군기지에서 열린 산둥함 취역식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둥함은 중국이 처음으로 자체 건조한 항공모함입니다. 앞서 취역한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은 우크라이나에 있던 미완성 항공모함을 들여다 개조한 것입니다. 재래식 디젤 엔진으로 가동되는 산둥함은 함재기 40여 대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동함은 사냐 해군기지에 배치돼 남중국해와 타이안해 분쟁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은 이미 세 번째 항모 건조를 시작했고 앞으로 네 번째 항모도 건조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파키스탄 법원이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게 반역 혐의로 오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파키스탄 특별법원은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정권 보위를 위해 지난 2007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 헌법 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조처로 헌법 시행이 중단되면서 2007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모든 파키스탄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받았습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집권당이 총선에서 지자 2008년 말에 사임했습니다. 그는 사임한 뒤에 거의 외국에서 지냈습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9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파키스탄군 수장 출신으로 반역죄로 기소된 사람은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이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현재 외국에 있는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해경함정이 오늘 센카쿠 열도를 진입했습니다. 중국 신문방과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각각 자국 관계기관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날 오전 중국 해경선박 4척이 센카쿠 열도 근해에서 1시간 30분가량 항해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선박이 들어오자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정이 접근해 해당 해역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올 들어 중국 선박이 31차례 센카쿠 열도 해역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에도 중국 군함 4척이 일본 오키나와 인근 미야코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중국 군함은 구축함 한 척과 호위함 두 척, 그리고 보급선 한 척 등이었습니다. 미국 보잉사가 737 맥스 기종 생산을 내년 1월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보잉은 737 맥스의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뒤에도 이 기종을 계속 생산해왔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 항공에서 운영하던 737 맥스 여객기가 추락해 300명 이상이 숨졌고 이후 이 기종은 운항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기종 운항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올해 말에 운항이 재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현재 보잉의 재고는 약 400대가량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